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택한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중에서도 1장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는 부분을 좀 눈여겨보고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사도바울이 먼저 선언을 하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단서가 됩니다.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그냥 뭐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그러면 다 쉽죠. 그런데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좀 복잡하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감사절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라고 한국에서도 알고 있고 여기서도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이 감사절은 미국의 초기 필그림이라고 하는 청교도의 한 분파가 영국에서 건너와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영국에서 네덜란드 화란으로 갔다가 화란에서 미국 버지니아나 혹은 그 뉴욕 쪽을 본래 항해를 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더 북쪽에 마카 빈야드 있는 그쪽 그 보스턴 쪽 그쪽에 정박을 하게 됐죠. 플리머스라는 데. 그런데 제가 이분들의 그 감사절의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로 이야기를 할 건 없는데 근데 이것이 이 로마서와 관련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로마서를 왜 썼느냐라는 것이죠. 로마서를 왜 썼느냐고 할 때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라는 그러한 복음의 범위, 스코프를 이야기해 주더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가 하면 로마 교회가 유대파 기독교인하고 헬라파 기독교인이 갈라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갈라졌다는 게 얼마나 심하게 갈라져 있는 것은 학자들이 할 일이고 아마 많이 갈라져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교통도 나빠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라는 곳에 가보지도 못했었어요. 그러나 소문에 갈라져 있다고 하니까 아 이게 참 문제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갈라진 것은 하나가 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제가 청교도와 그 필그림과 추수감사절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감사절은 가만히 보면은 이것이 갈라진 교회의 모습의 후신입니다. 후손이라고요. 그러니까 역사를 거꾸로 올라가 보면은 이 감사절이 생기게 된 그 원인, 멀리 있는 원인은 우리 필그림들이 박해를 받아서 미국으로 신천지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박해는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흔히들 보통 로마 카톨릭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슬람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 교회로부터 박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1950년대에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의 그 크나큰 불길이 유럽을 다 휩쓸고 영국도 그게 자유롭지 않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에 영국은 국가적으로 이 종교개혁에 반응을 하게 되면서 엘리자베스 여왕 때 완전히 종교개혁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개혁의 그 칼라가 문제예요. 어떤 칼라냐면 엘리자베스라는 그 여왕이 즉 국가의 통치권이 개입되어 있는 종교개혁이기 때문에 이것이 녹록치 않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 거기에 알맞게 생각하는 그런 종교개혁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런 이해를 하게 되면서 1600년대에 넘어오면서 제임스 1세 혹은 제임스 4세라는 그 왕이 있어요. 엘리자베스 그 여왕 아주 훌륭한 왕이죠. 그 그 여왕이 이제 종교개혁을 다 하면서 왕이 교회의 머리다, 헤드십이다라고 선언까지 다 한 그런 틀을 다 닦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민족이 달라요. 앵글로색슨이 있고 스카티시가 있고 그 웰시라고 웨일즈 사람도 있고 그 다음 아일랜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스코틀랜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어요. 일단 민족이 다르니까 언어도 좀 많이 틀리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도 종교개혁을 하기는 하는데 유럽 쪽에 직수입한 종교개혁, 그래서 존 낙스를 비롯한 그 장로교 계통의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참여하게 되고 거기는 그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앵글로색슨이 있는 런던 중심에 그 사람들도 엘리자베스 이후 제임스 1세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나라끼리 통일이 안 되니까 통일을 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정치적인 이슈가 묶여가지고 제가 아까 제임스 1세라고도 했고 제임스 4세라고도 했죠. 그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4세고 1세냐. 그 사람이 스코틀랜드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왕인데 그때는 벌써 제임스 4세로 불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국이 이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통합을 하면서 스코틀랜드 왕이 모든 앵글로색슨이 지배하는 큰 그 영국, 잉글랜드도 같이 지배할 수 있는 왕이 돼서 이게 제임스 1세가 된 것입니다. 제임스 1세를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소개했는가 하면 다른 게 아니고 제임스의 성경 번역을 잘 아시죠?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이 거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영국 교회가 나라에서 주도하다가 보니까 정말 그 말씀에 너무나 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 종교개혁의 열망이 불타는 사람 각자가 다 틀렸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라가 주도하는 종교개혁을 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는 청교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청교도 안에서도 또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청교도 사람들은 영국 국교회하고 같이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영국 국교 엘리자베스 여왕이 세운 그 큰 교회하고 청교도는 같이 정치권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종교개혁을 같이 하고 같이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아니야 우리는 정치적으로 이 여왕이 지배하는 교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디센터라고 하는 분리주의자들이 나오게 생겼어요. 혹은 세퍼레이티스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 왕이 그 세퍼레이티스트, 분리주의자들을 탄압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탄압은 그저 뭐 이렇게 감옥 잡아놓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고문하고 죽이고 끔찍한 그러한 그 살육도 행해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영국을 여행해 가시 보면 캐톨릭 유물이 하나도 없어요. 캐톨릭 교회는 완전히 100% 파괴가 다 됐습니다. 100% 파괴는 아니더라도 폐허만 남겨놓을 수 있을 정도로 카톨릭은 씨를 말렸어요. 엘리자베스 이후에는. 그래서 영국 국교회가 이렇게 우리 눈에는 잘 보이게 됐죠. 그러나 거기에 마이너리티로 있는 이 청교도 혹은 필그림이라는 사람들은 달랐다는 것이죠. 영국 국교회하고 싸우다 보니까 박해를 받게 되고 청교도는 정치적으로도 조금 정권도 잡았다고 했지만 나중에 다 이제 몰락하게 되었고 교회로서만 이제 청교도인이 미국으로서 건너와서 의미가 있는데 필그림이라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청교도도 아니에요. 완전히 나라에서 떨어져 있는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박해를 받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화란으로 도망갔었어요. 화란에 갔다가 화란에서 거기 더 오래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니까 이 신천지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필그림이고 그 사람들이 보스턴 그쪽으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포인트는 뭔가 하면 이분들이 그 First Thanksgiving이라고 첫 추수 감사를 올릴 때 고생하고 이 신천지에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찬성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이야기. 그러나 전체 교회사를 볼 때 이것은 분리라는 것이죠. 성공회와 장로교와 혹은 이제 그 필그림으로 대표된 이 사람들 나중에는 그 보스턴 지역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회중교회라는 게 있어요. 하버드 대학을 생각하시면 회중교회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아예 목사도 두지 않는 교회예요. 그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복음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세운 데 이게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는 이것이 갈라지는 이슈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은 고린도전서나 후서에 보면은 교회가 얼마나 싸움이 많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뭐 베드로파, 뭐 굉장히 많죠. 그것은 고린도전서나 뭐 갈라디아서 얘기 먼저 쓴 복음에는 그게 많이 나와 있지만은 이 로마서는 나중에 쓴 책이라서 그걸 이렇게 표현을 노골적으로 안 했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갈라졌을 때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하나가 돼야 돼. 그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사람들이 왜 갈라져 있는지를 일단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갈라진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한 펀더멘털한 뭐가 있어야 된다. 펀더멘털한 뭐가 있어야 된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은, 아, 복음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 기본적이고 그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백그라운드에는 이 헬라파 기독교인, 유대파 기독교인이 로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가 되게 하려면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백그라운드 역시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갈라져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펀더멘털한 이슈로 다시 돌아가서 이 복음을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펀더멘털한 이슈에 다 하나가 되면은 갈라지는데 저항력이 생기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바람이에요. 근데 이게 왜 갈라졌느냐를 보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로마 황제 다섯 사람을 화면에 가지고 왔습니다. 로마 이 황제 다섯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이게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답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릴 때 어떻게 교육을 받는가? 아니, 성경만 알면 되지. 그 세계사 역사 중에 뭐 로마 황제가 뭐 1대가 어떻고 2대가 어떻고 3대가 어떻고 그게 왜 중요하냐라고 세뇌를 받아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로마 황제의 이 순서도 잘 보시면은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그 저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호적하라고 출생신고하라고 할 때 황제가 있을 때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때입니다. 재위기간이 BC 27년에서 AD 14년이니까 굉장히 길죠. 거의 40년을 통치한 로마의 퍼스트 엠퍼러. 이 사람은 옥타비아누스예요. 본래는 그 마크 앤토니라는 정적하고 액튬이라는 데서 이제 싸워가 이겨가지고 승리가 돼서 황제가 됐는데, 왜 첫 황제냐? 로마의 역사는 벌써 이미 500년 전에 시작되었어요. 소크라테스 있을 때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공화정이라고 그랬어요. 리퍼블릭이었습니다. 그 원로원들이나 대의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인데, 굉장히 오래 가도 갑자기 지금 황제를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세계사적인 그 의미가 있고, 뭐 보통 황제를 이렇게 칭송하고 떠받드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폭력이고 이것이 싸움이고 다툼이고 미움이고 음모와 술수가 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황제를 보면 알고 있어요. 이제 2대 대통령, 2대 황제인데 디베르죠. 디베르는 여러분들이 갈릴리 바닷가 이름을 디베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다른 보험서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지만 디베랴 바다 혹은 호수, 타이비리어스 이 이름을 따서 만든 것입니다. 이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데니라 라고 했을 때 이 왕이 제위할 때니까 벌써 이미 AD 29년이니까 예수님이 거의 이제 돌아가시기 3년 전이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거든요. 사실은 소개할 때 예수님 공생애가 3년이라고 하면 아마 이게 여기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 다음 왕은 이 가이오라는 왕이고요. 이 사람은 우리 성경에 많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오늘 로마서를 배우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클라우디오스라는 이 황제인데 이 사람은 41년에서 54년에 즉위했고, 이 사람하고 세네카라는 그 로마의 그 철학자하고는 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황제가 있을 때에 사도행전 11장과 18장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을 추방을 시켰어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있습니다. 황제가 추방을 시키는 건 이유는 다 있겠죠. 유대인들이 막 너무나 극성이었어요. 그 로마에 살면서 이게 동화가 안 되니까, 이 통치하는 데 힘들으니까 로마 떠나라고 했다. 이 로마를 추방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계속 로마에 못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 5년 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누가 들어오는가 하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을 도우게 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게 뭔가 하면은 5년 있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은 나가서 돌아왔기 때문에 5년 동안 공백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크리스찬 추러지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헬라인들이었어요. 로마 시민들이었어요. 혹은 타국에서 잡혀온 종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자관 유대인이 아는 사람들이 이미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교인과 유대파 교인이 이제 섞여서 예배를 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죠. 어떤 문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식,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다음 안식일 토요일을 갖다가 유대인들은 아주 거룩하게 지켰는데 율법인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는데 무슨 안식일을 지키냐고 그게 부딪히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자각의식을 가지게 되고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읽으면 일단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새 인류를 창조하는 것이라는 이 로마서 1장의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이 핵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걸 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토요 기도회 때 저희들이 로마서 8장을 마침 읽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을 읽으면은 이게 뭔가 어렵기도 하고 힘들고 이게 뭐 로마서 1장에서까지 다 와서 읽어봐도 이게 너무나 철학적이고 어렵기 때문에 이게 막 헤매고 있는 그런 아주 깊은 곳이 로마서 8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8장을 읽어버렸어요. 거꾸로 쳐서 8장, 7장, 6장, 5장, 4장, 3장, 2장, 1장으로 올라와서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백그라운드로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백그라운드 이야기하는 게 참 깁니다. 자, 로마서 8장의 1절과 마지막 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보면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거 같은 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말이나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뭐 같은 말 아니에요. 같지 않습니까? 네. 같은 이야기예요. 구원은 절대 물에 휩쓸려 나와가지고 뭐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꽉 붙잡고 확실하게 해준다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되는 그게 이제 어려웠던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혹은 예수님과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완전히 속된 말로 안전빵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Spirit 이 성령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라는 말도 아까 제 황제 이야기를 왜 했는가 하면은 저 클라우디우스 저 왕이 있을 때 네로 왕을 잠시 소개하는데 네로 왕의 그 어드바이서가 그 튜터라고 그러죠. 가정교사가 세네카였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철학이 뭔가 하면은 전부 다 스피릿 이야기입니다. 스피릿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 사람도 스피릿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스피릿 이야기하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달라야 되죠. 어떤 다른 스피릿이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하는 그 소개하는 성령 영은 Holy Spirit이라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지만 하나님의 영 혹은 다른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만 읽어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양자의 영, 성령 주로 이제 살린다는 의미의 영이 많습니다. 그런데 로마 헬라 철학 가운데서는 그 영이 무엇을 살린다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8장에 있는 이것을 이 내용은 하나님의 영과 이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헬라 철학의 영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은 정말 파워풀하고 그것은 이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완전 파이널 스탬핑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을 해주는 그런 영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자 봅시다. 제가 이 해법이라고 했어요. 8장에 이것은 성령님께서 뭘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성령으로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그럼 해법이 있으면 질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냐? 그게 7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냐? 7장을 다 읽어보면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guilty, 땅땅땅,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법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이런 이슈가 나오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면 너희들은 떠나 그리고 새로 가야 할 곳이 있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 어디를 떠나야 되는가 하면은 옛 아담에서부터 떠나서 뉴 아담으로 들어가라고 제시를 했는데 근데 그 방법은 변화를 받아야 된다. 옛 아담인데 새 아담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건데 이 새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올드 아담은 그 아담이라는 것이. 이 아담은 집단 명사예요. 예수님도 둘째 아담으로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첫 번째 아담도 그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올드에서 뉴로 바뀌어야 되는 이슈가 없으면 우리가 불안하다 이야기했다. 어떻게 바뀝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그런 이슈로 지금 사도 바울 6장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제 5장을 가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 되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을 좀 더 쉽게 설명하느라고 너희들이 첫 번째 아담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을 준비하셨다고 하면서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상을 보면은 그래서 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하나님 무슨 준비장을 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약속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언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 이제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확장되고 더 확장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새로운 가족은 어떠한 멤버십 자격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가족은 아브라함이 조상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가족이 확장이 된다라는 것. 3장에 가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소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 의로우신 분이 무슨 작업을 하시는데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자체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의라는 것이죠. 근데 의는 우리한테 사실 익숙한 단어가 아닙니다. 의가 뭔지 알아야 될 것이죠. 2장에 하나님의 의는 설명이 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체라는 뜻이에요.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로서 뭔가를 하심이 돼야 된다. 그런데 2장은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성취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라는 뜻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1장은 무슨 어떤 아젠다가 있겠어요? 우리 인간은 구원이 필요하죠. 함정에 빠져있다는 것이죠. 그게 빠져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일단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전반부를 읽어내는 그런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16,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했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 쭉 갈 때 그 주체가 누구신가 잘 보셔야 돼요. 이 구원을 이루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셨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셨죠. 그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노력이 이 구원에 도움이 안 됩니다. 질문이 이제 하나 있는 것이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님 딱 있어야 되겠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내가 해야 될 어떤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my faith 이 말은 굉장히 많이 써요. 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쉽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이 로마서 전체의 흐름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은 나의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라고 오독을 하고 잘못 해석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뭘 믿는다는 말이 그 어법이 잘 안 맞아가지고 신실하심으로 번역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은 다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무엇이 신실하다는 말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약속을 지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이라이트해서 여러분들 잠시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의 그런 모토입니다.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것은 하박국에 있는 말을 뺏겨왔어요. 제가 뺏겨왔다는 것은 필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뺏기려면 제대로 뺏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뺏기려고 하는 원전이 두 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두 개가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그 엠티 하박국에 있는 이 히브리 말을 베껴서 헬라 말로 번역해가지고 쓴 게 지금 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저 요게 우리 한국 말로 치면 그의라는 뜻이에요. 그의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 원전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워낙 똑똑해가지고 헬라어 책도 이렇게 가지고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 책을 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게 마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누구냐? 말하는 사람이 나일 거 아니에요.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렇게 이제 써 있으니까 그 화자가 누구예요? 하박국에 보면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번역하면 좀 어색하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의 혹은 나의 이러한 말을 왜 안 붙이냐. 그걸 다 빼버린 거예요. 다시요. 히브리 말에는 그의 믿음으로 되어 있고 헬라 말에는 나의라고 해서 그의 나의 둘 다 있어요. 있더라고요.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걸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의도적으로 뺀 것이 한 군데가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도 빼버렸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똑같이 그 말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할 때 그의 나이라는 걸 일부러 안 썼어요. 히브리서에도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하박국에 있는 말을 뺏겼어요. 거기도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면서 나이라는 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원전에 있는 나의든 그의든 그것을 다 빼버렸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체라는 그 이슈를 이것 두 개를 놓고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하면은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빼도 문맥에 상관은 없으니까 일단 뺐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설교 제목을 오늘 본문에 있는 한글 그 번역을 그대로 땄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라고 했죠. 여기서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다시 번역하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신실하심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다음 믿음은 my faith, 내가 신뢰함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천재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담고 나의 믿음도 같이 담은 그런 논조로 쓰려고 해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계속 사실 많이 싸워왔거든요. 이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 되게 하는 조금 틀린 거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제가 어떤 그 교회사적으로 제가 교훈을 받는 거 하면 아, 디아포라라는 그 말이 있는데 약간의 차이, 다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종교개혁 할 때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너무나 달라. 뭐 어떤 사람은 세례가 좋다. 어떤 사람은 침례가 좋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아니야. 주일을 지켜야 돼. 또 어떤 사람은 아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모세율법 필요 없어. 거기 똑같이 그런 여러분 수백 개의 다른 의견들이 있다. 근데 그 영국 종교개혁 리더십들은 참 지혜로웠다고 봐요. 그걸 아 디아포라. 그렇게 본질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것까지 싸우지 말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회는 수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국의 감사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내로 separatist, dissenters 표현이 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분리주의자, 영국 국교에 반항하는 자, 그 사람들이 와서 감사절을 드린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되게 하는 데는 별로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별로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다른 스토리가 있겠지만 말씀을 맺으면 그렇습니다. 로마서의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거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 안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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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이 구원의 복음의 그 진수가 이제 많이 배웠는데 우리가 조금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로마서를 이제 다 읽었지만은 로마서의 그 핵심적인 사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계속 읽어보면은 똑같은 이슈들 계속 나와요. 그게 뭔가 계속 싸우거든요. 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우리가 풍성한 말 그대로 그 풍성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